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도 보이시죠? 제가 한 구절 계속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5절에서 49절. 자,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잘못 적었군요. 45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상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제가 온 걸 준비했는데 한두 구절 빼먹고 올려놨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 자체가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남유다의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니까 거기서에 대해서 답하기 위한 것이 열왕기상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열왕기상과 하의 모든 것의 대답은 사실은 왕상 1장부터 11장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하잖아요. 교구별로 하게 될 텐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사실은 열왕기 전체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금요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딱 비교해놓고 보면 솔로몬이 훨씬 더 어설픕니다. 어설프다는 말은 뭐냐? 사울 왕도 솔직히 끝이 좋기는 하지 않고 중간에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분명하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성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의 지명.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 백성들의 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읽어보면요. 솔로몬 요 이야기, 그러니까 요 앞에가 읽어봐도요, 왕상 1장 49절까지 와도 하나님의 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나야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왕의 하나님이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내 후계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명이 없으니까 보나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즉 왕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딱 나와요. 되게 어설퍼요. 이게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같이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사무엘에서 이제 사울로 다윗으로 넘어올 때의 신앙의 분위기와 그리고 솔로몬으로 넘어올 때 신앙의 분위기가 좀 변질되는 느낌을 받아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덜 나와요. 자, 이것은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 그리고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합쳐져서 또 플러스 뭐가 있느냐면 요 앞에 말씀 보면 그게 나와요.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다가 솔로몬이 열두 지방으로 나눠서 그걸 분배를 해요. 세금을 내려서 한 지파가 1년에 1,000만 원을 낸다. 이렇게 치면 지파가 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크기가 다르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가지고요. 균일하게 1,000만 원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나눠가지고요. 비슷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고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지음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이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무조건 은혜롭게 읽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타락이나 솔로몬이 왜 그러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위로 여로보암과 밑으로 르호보암으로 갈리거든요. 그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은혜가 넘치는데 왜 갈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좋게 좋게 읽으면 안 되고요. 정말 냉정하게.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걸 기록했느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짚어보면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살짝 변질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왕으로 시킨 게 아니라 다윗이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 주셨던 다윗아 너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오거든요. 내가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셔서 내 눈으로 보게 하셨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지명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약간 변질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유는 자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도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도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왕의 하나님이 뭐 사무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뭐 그게 뭐 문제가 되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입에 붙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왕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멀어. 왕이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우리 꼭 기억해 봐야 되느냐?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레위기 첫 장부터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속죄하려면 이런 걸 시작해요. 왜 속죄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려면 자신이 속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자의 등급과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급이 따로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평등해요. 그런데 백성들 말한 걸 들어보면 좀 달라요. 자기들은 하급이고 왕이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딱 생각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2절에 다윗은요.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다윗은요. 자기 왕인데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분명히 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신앙 고백이 상당히 분명합니다. 백성들과 차이가 좀 있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왕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거룩하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면 갑자기 왕상 11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다윗,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인 겁니다. 떨어져 버려요. 자, 이걸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그 말씀 제목이 이거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예, 기도해드리죠.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이 기도가 안 쉽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왕의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도 보고도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데요? 구약은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그 선지자 가서 기도하면 된다? 사실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분명히 레위기는 예배를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잘 읽어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그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배 인도자의 그런 말을 듣고 그래 오늘 말씀 잘 가르치는 거라 오늘은 좀 어렵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예배 때 말했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자의 권리이라고 합니다. 권리란 말은 마땅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1차적으로 목마른 애 물 먹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고통,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해버리면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하십니까? 신앙이란 말이 뭐냐면 믿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예배 시간에 뭘 바라보시는 거죠? 감동이 있기를 바라시죠. 그 감동이 있는 것이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 뭉쳤던 마음이 풀리네. 아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노래방 가서 지 좋아하는 노래 보는 게 훨씬 속이 시원해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레위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난로가 있으면 저 멀리 난로가 보여요. 예, 따뜻한 게 보여. 내가 추워. 그럼 가까이 가면요. 온기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가까이 가느니라. 가까이 가는 증거와 체험과 기쁨은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누구 때문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없는지 마음 아파하고 나의 예배에 새벽 기도는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간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감동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내가 느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어딘가 신비한 곳에 가서 좀 뭔가 멋진 바위 밑에 가서 거기에서 뭐 기도하면 뭔가 영험이 있을 거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드리는 가장 작은 예배, 가장 평범한 예배, 가장 일상적인 새벽 기도 내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저도 생각이 막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했던가, 그걸 생각하면 예배했던가, 그게 정말 뼈 아픈 거예요. 그걸 예배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뭘 우러러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 드렸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강조하잖아요. 뭘 믿는 건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쁜 마음 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싫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막 기도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왜 그래서 전화가 자주 오는지 얼마나 방해하니 막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악을 일랑 물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면 우리가 평생을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다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과 다르게 분명하게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오면 우리는 과연 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뭔가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연기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가득 채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장들이 서서 다닐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과연 우리의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재현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품어보는 거예요. 야,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느낌일까?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을까? 내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진짜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기도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품어 봅니다. 야, 우리가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빛되어서 좀 어둠을 놀아내는 빛처럼 비춰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함께 품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봐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충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는 거 5월 1일 딱 들어가야 되면 그때 되면 완전 일정이 나올 텐데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